제가 신학은 일반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러고서 바로 독일에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내로 들어와서 신대원을 과정을 다녔습니다. 보통은 신대원을 먼저 진학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신학 성사학으로 신약학으로 신학 박사를 마친 이후에 신대원에 진학하는 독특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독일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서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해서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단락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당하시는 이 장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신대원 그 학생들이 떡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디절이 뭔가 장신대 신대원 또 서울장신 신대원 다들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5대1까지 된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좀 낮춰졌습니다만은 학교 앞에서 자취를 몇 년간 자취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신대원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공부한 분들이 다 들어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이 시험 받은 이 마태복음 4장 단락을 가리켜서 떡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디절이 무슨 뜻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첫 번째 시험은 떡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인기를 얻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려봐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 절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떡디절. 시험이 이 순서까지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떡디절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으로 학사, 석사 또 박사까지 마치고 신대원에 들어와서 처음 접해보는 이 떡디절이라는 단어에 큰 감명과 인상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예수님 시험 받은 단락을 접하면 떡디절이라는 단어부터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단락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과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질문과 대답을 모두 살펴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대답하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신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인용이 마태복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익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조차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또 구약 성경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도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다 하는 점으로 보았을 때 이 단락이 역시 마태복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 단락을 다음과 같이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개의 질문의 전개 과정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하는 그 관점이 비교적 최근에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서 나오는 떡, 광야가 연상이 된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었던 질문과 대답이었던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인기를 한번 끌어봐라. 인기를 한번 끌어봐라. 세상적인 인기. 이 세상은 현재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에게 절해봐라. 절해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그 배경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이 광야 모티브에서 제국 모티브로 또 제국 모티브에서 하나님의 왕국 모티브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 하는 그런 관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와는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보는 그런 학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돌과 떡은 사물을 지칭하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었던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해서 한번 인기를 끌어봐라. 인기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세 번째로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해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용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라는 관점도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처럼 광야에서 제국으로 또 제국에서 왕국으로 전개 과정이 상승하거나 혹은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로 내용이 점차 상승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 단락에서 하나님이 처음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 에덴 동산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세 가지 벌을 받습니다. 먼저 사물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자식을 낳을 때도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러한 근원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근원부터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단락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또 주석적으로 또 강해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보자면은 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 암송대회도 발표도 있었고요.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탄의 시험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시험을 했다.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교회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제외된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교회조차도 사탄이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조차 시험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탄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사탄의 전략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단락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탄의 전략을 결론부터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가? 사탄은 이중 전략을 취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중 전략. 요즘 말로 바꾼다면은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투트랙 회사에서 회의할 때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대학교도 요즘에 살아남기 위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투트랙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트랙 전략을 사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전략 어떤 면에서 투트랙인가? 사탄은 어떤 한 사람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약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강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강점, 이 두 가지를 움켜잡고 뱅뱅뱅뱅 돌리는 겁니다. 따라서 사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하나만 공격하면 그것에 집중해서 대응하면 되겠지만 그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공략하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약점과 강점을 공격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가? 사탄은 약점과 강점을 유혹이라는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소개해 줬지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것을 지나가면서 계속 봤는데 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계속 유혹의 과정을 썼던 것입니다. 당시에 뱀이 하와를 붙잡아서 강압적으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아닙니다. 유혹의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약점과 강점이 공격받으셨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게 되게 해보아라.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르토스라는 빵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양식입니다. 양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생존입니다. 우리 생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하는 그 의미를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조차도 떡을 또 밥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자 또한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탄은 예수님의 가장 강점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격합니다. 나에게 절을 한번 해봐라. 이처럼 사탄은 한 사람의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에 사탄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혹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대응하는 것 역시 쉽지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부자는 명예욕과 그 과시욕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깨닫고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탄이 약점과 강점을 공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사탄의 전략에 맞대응을 해서 이겨내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탄에게 맞서 싸워 이기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충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어디를 봐도 마귀와 사탄이 우리 인간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기의 경우 욥을 직접 공격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지 보자고 한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귀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유혹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간질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세로 또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탄과의 대적에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탄에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천국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